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친히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셔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을 값없이 받았음에도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늘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배반의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매사에 정직과 공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사사로운 우리의 이익을 먼저 취하였으며 화해와 용서로 상대의 허물을 감싸기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기에 바빴습니다. 온유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기보다는 교만과 시기에 가득 찬 삶을 살았으며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이를 애써 예면한 채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늘 섬기는 자의 길을 걸어야 함에도 유한한 인생들의 인정을 구하며 오히려 그들 위해 군림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의 이 병든 영혼을 치료해 주십시오. 죄악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정녕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자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지키고자 했던 그 결연한 결단이 오늘 이 양화진 언덕에 모여 머리 숙인 우리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실상을 위해 유한한 이 세상의 허상을 버리는 지혜로운 자들로 거듭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깊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 세우신 주의 사랑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닫혀진 눈과 귀가 열려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했던 것을 듣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진정 변화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편지가 되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이웃들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전하여지길 소망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섬기는 교역자들과 교우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담긴 이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다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을 길에다 비유하곤 합니다.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은 아무것도 걸칠 수 없는 아주 좋은 길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야 하는 경우가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자신의 인생길이 이제 막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칠흑같은 밤길을 지금도 아주 힘겹게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칠흑같은 밤길을 이제 간신히 빠져나와서 한숨을 돌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칠흑같은 밤길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좋은 길만을 걷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모두 다 자신의 인생길에서 칠흑같은 밤길을 언젠가는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자신의 인생길에 아주 깊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지금 막 어두운 밤길 속으로 걸어 들어간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12년간 혈루증을 앓다가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깊은 밤길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놓쳐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회당장의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따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혈루증의 이야기를 가운데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의 이야기를 앞뒤로 감싼 형태로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앞뒤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둘인데 장면은 셋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낸 경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 가지 사건을 서로 섞어서 기록한 경우는 오늘 이 사건만이 유일한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각각 독립된 두 개의 이야기로 읽는 것보다는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장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자 많은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을 때, 모두 다 예수님을 집중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회당장은 유대교 회당에서 종교적인 일과 의식법을 준수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종교적 권력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당장들은 대체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완악했고 예수님과 깊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인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엎드립니다. 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8장 28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이처럼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은 회당장이란 종교적 신분보다는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죄인과 나병 환자와 그리고 거라사 광인과 같은 위치에 지금 자신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 엎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신의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자신의 지위나 자신의 체면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살리리라는 뜻입니다.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게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자신의 딸이 죽으라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봐야 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이름과는 달리 자신의 딸을 살리지 못하는 기가 막힌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이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의 간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와 함께 그 사람의 집으로 가기로 결심하시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떠난데도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의 딸을 구원하기 위해 길을 떠난 예수님의 행보를 붙잡는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12년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이라는 병은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종교적으로 부정하고 불결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단절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4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간 용하다는 의사를 아마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사도 그 여인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사가 용하다는 소문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면 역시나 하는 마음으로 절망의 세월만 쌓아온 것이 무려 12년입니다. 여러분, 12년의 세월 후에 이 여인의 마음에 남은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탈 대로 다 타버려서 이제는 새까맣게 되어버린 깊은 절망만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병 앞에서 여인에게는 자신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속에 12년간의 절망만 깊이 남아있던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게다가 이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48절 말씀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이 칭찬하실 대로 상당히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 안에 쌓인 그 절망을 어떻게 넘어서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서 8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실바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5절을 보면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져서 수많은 무리가 말씀을 듣고 자기의 병도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의 칭찬을 받은 로마의 백부장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소문이 다양한 처지에 놓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람 따라 사람 따라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과 같이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예수님이 기꺼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 생겨났을까요? 과연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그 마음속에 오늘과 같은 믿음이 갑자기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한번 듣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그런 아주 위대한 믿음을 쉽게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한번 듣고 그런 믿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간 절망 속에서 살아온 그 사람이 그리 쉽게 또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12년간 병을 앓았습니다. 그리고 12년간 절망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에 12년간의 절망이 쌓였다면 그 여인은 살았어도 죽은 존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동안 소문에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속고 속은 것이 바로 소문이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의 소문을 듣고 낭비한 세월이 12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의 자리에 도달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선택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자신 속에 12년간 쌓인 그 절망 가운데서 정말로 죽느냐, 아니면 다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소문을 붙잡느냐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의 소문을 수소문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수의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소문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자신에게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 그 사실과 굉장히 힘겹게 싸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2년간 쌓인 절망 때문에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이나 고개를 내저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은 다음에야 예수의 소문을 쫓아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100% 전부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채워야 하는 믿음의 여백이라는 것을 항상 남겨놓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에는 우리들이 채워야만 하는 믿음의 빈 공간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겨진 믿음의 여백은 내가 붙잡은 예수의 소문에 내 자신을 전부 맡겨야만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믿음의 여백을 채워나갔습니까? 먼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호싸고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은 부정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부정한 자신을 받아주실 것을 굳게 믿고 예수님께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치유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기보다는 그 문제를 붙잡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찾아갔다는 이 사실이 이 여인의 믿음의 첫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드디어 무리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졌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믿음에 힘을 얻었고 더욱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내밀어서 드디어 믿음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손을 내민 것은 자신을 억제고 있던 12년간의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의 손길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그렇게 손을 내밀지 못합니다. 이 여인은 종교적으로 12년간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간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입니다. 12년간 이 여인을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가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드디어 믿음의 손길이 그 여인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 믿음의 손길로 예수님을 만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인에게 정말 기대하고 기대하는 그런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길을 내밀자 12년간 절망이 어느새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도 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믿음의 여인이 누구인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혈루증 여인의 사건을 바로 예수님 곁에서 처음부터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던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에게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지체되어서 짜증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멈춘 것을 보면서 안달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이상하게도 여인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빨리 가자고 한마디도 재촉하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 여인의 믿음의 사건을 묵묵하게 그저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단순히 예수님에게서 믿음이, 그 능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찾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절망 가운데 예수께로 나왔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회당장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엄청난 믿음의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야이로의 이런 믿음을 흔들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는 비운의 전갈이 야이로에게 날아든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소식이 들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믿음 때문에 그 딸이 낳았다는 소식이 들려야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기도 전에 이미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입니다. 죽음을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수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이 말을 들은 야이로는 정신이 아득해졌고 야이로의 믿음은 끝없는 절망 속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저 깊은 절망 속으로 야이로의 믿음이 한없이 떨어지고 있을 때 야이로의 믿음을 붙잡아주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5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0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50절 첫머리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예수께서 들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절망의 소식을 듣고 있는지를 예수님도 함께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 그 자체가 아닐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말 힘들겠지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그 고통 속에 나 혼자만 있다는 사실이 그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합니다. 나 혼자서 이 모든 인생의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고통을 이해해주고 나의 고통에 공감해주고 나의 고통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 인생길에 가장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이로가 절대적인 절망 속에 빠져들 때 야이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함께 들으셨던 것입니다. 절망의 그 소식을 함께 들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야이로를 말씀으로 굳세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야이로의 무너지는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이로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믿고 포기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서느냐는 선택의 기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이로는 혈증 여인처럼 선택해야 하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여백에다가 자신을 헌신하느냐, 아니면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느냐는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야이로는 믿음의 여백에다가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람의 말보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굳세게 믿음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혼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딸이 죽은 곳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니 귀로 들었던 딸의 죽음이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야이로의 집은 온통 딸의 죽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고 슬픔이 온 집안을 다 휘감고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믿음은 자신의 집에서 눈으로 보는 딸의 죽음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야이로의 믿음을 격려하셨습니다. 5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여러분, 야이로에게 다시 들려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야이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는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죽음의 현실 앞에 절망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저들과 달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딸이 죽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침상에 누워있는 죽은 딸을 직접 보았습니다. 야이로는 딸의 죽음을 보고 아마 두 다리가 덜덜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고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에게 가까이 다가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딸이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분명히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죽음을 슬퍼하는 곡소리도 직접 자신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이 침상에 누워있는 것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혈증 여인처럼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 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한계를 통과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들 자신의 한계를 통과해야만 온전한 믿음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이 쌓아올린 자기 의로움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절감할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는 완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집착하고 우리들이 붙잡고 자랑하는 우리들이 의로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끝까지 사정없이 벼랑으로 몰아붙이십니다.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의를 자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우리들을 도덕적인 한계 상황까지 몰아가십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의 쾌락을 붙잡고 살면은 하나님은 깊은 삶의 절망 속으로 우리들을 내려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리기 위해서 한계 상황까지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한계 끝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의 한계를 체험하고 세상에서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절감해야만 그때서야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12년간의 절망 끝에서 혈증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절대적인 한계 앞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손을 예수님에게 내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이 자신의 한계라는 삶의 자리에 깊이 빠질 때까지 계속해서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 한계에 도달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한계라는 삶의 자리에서 건져내야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한계라는 삶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인간은 결코 하나님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에 서지 않고 기독교를 믿으면 교회에 와서도 자기 자랑거리를 찾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종교적으로 포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지지 않으면 그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는 우리들의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혈루증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언제나 믿음의 손을 예수님께 내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믿음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혈루증 여인과 회당장 야이로를 통해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쌓아올린 자랑거리에 집착하거나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자신의 도덕적인 의로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쉽게 이탈해서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향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한계를 보는 그런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처럼, 회당장 야이로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나 믿음의 손길을 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항상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